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이 집을 잃는다는 기사에 뜬금없이 달린 댓글을 기억합니다. 곰아, 너도 자가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지. 나도 집 살려고 엄청 고생하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했는데 현실을 비춘 통계가 있군요. 지난해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는 약 52만 8천 가구, 1년 만에 1만 7천 가구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에 서울 30대 집주인은 3년째 줄어서 자기 집이 있는 경우는 18만 3천여 가구, 1년 새 8천 가구 줄어든 역대 최저치입니다. 집값은 급등하는데 결혼은 늦고, 1인 가구가 늘고, 대출은 줄어드니까 못 산다. 설명이 딱 떨어집니다. 선진국이 되면 원래 노동소득으로 수도에 내 집 마련 못한다고들 그러는데, 아니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11월 24일 월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2PM 우리 집 들으셨습니다. 최준호님께서 우리 집은 사실상 없죠. 은행 집이 과반입니다 하셨는데 그쵸.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니까 화장실은 내 거, 안방까지 내 거,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신발장부터 보통 그런데 아 요즘에 참 어렵습니다. 근데 또 헷갈리는 통계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 와중에 30대 무주택자 중에서 생애 최초로 서울에 집 산 사람 비중이 가장 커졌다. 이게 무슨 조화 속인지는 저희 수요일마다 하는 부동산 연구소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김강민님은 이번 주는 시황이 좀 나아질까요? 월요일부터 집에서 호랑이를 키웠어도 이것보단 덜 물렸을 거다. 라는 누군가의 아이디가 생각나는 날이네요. 좋은 날 다시 오겠죠? 하셨는데 오늘 좀 괜찮습니다. 좀 상승 출발했고요. 뉴욕 연은 총재가 그러니까 페드에 그 투표권 있는 사람 다 모여있는 데에서 지방 연은 총재 중에 제일 힘센 사람이 뉴욕 연은 총재거든요. 이 사람이 아닌데 금리 내릴 때 된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지금 또 반색하고 코인부터 주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장도 한 1% 정도 올라가네요. 저희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입니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고릴라 보라도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잠시 후에 국내외 시황 보고 꼭 알아야 하는 뉴스, 일타경제 이슈에서 정리할게요. 그리고 월요일에 트렌드 속에 돈 얘기하는 맨손경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건소, 예전에 보건소라고 하면은 할머니 혈당 높은데 또 사탕 잡수왔어? 이런 얘기만 오가던 곳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보건소가 그런 곳이 아니래요. 동네 핫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예약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혈당 검사 이런 건 기본이고요. 대부분 무료고 커피 한 잔 값이면 가능할 뿐더러 아이들 치과 진료, 산전 프로그램도 인기라고 합니다. 운동도 모여서 같이 한다고 하고요. 또 글로벌 명품 시장 소식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는 해외 브랜드보다 자국의 고급 브랜드를 선호해서 명품 시장이 역주행하고 있대요. 그동안은 중국 명품 시장은 그거 누가 사 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과 기술을 재해석한 토종 럭셔리. 이게 젊은 세대의 가심비 소비하고 맞물려서 잘 팔린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자세한 내용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옵션 만기일 도래 속에 수급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었음에도 AI 기술주에 대한 적가 매수세 유입, 그리고 연준 인사의 이제 친화적인 발언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확대되면서 전략 후강 패턴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였고요.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됐음에도 사실 기술주 내에서는 차별화된 흐름을 연출을 하였습니다. 테크 기업 중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 3.0 수익화 기대감에 힘입어서 3%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AI 수익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간에도 옥석 가리기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뉴욕 연은 총재가 갑자기 구원 투수로 등판을 했어요.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아닌데 금리 내릴 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오늘 국내 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연준 위원 내에서도 인하랑 동결 간의 이견이 최근에 이제 극도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최근 들어 조금 우위로 있는 게 그 연준 위원들이 다가오는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 어느 정도 신중론을 강조를 하는 발언들이 지난주에도 좀 연이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매파적 발언이 왜 연준 위원들이 하냐 이 부분들의 시작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 연방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점 그리고 이에 따라 연준 위원들이 참고할 경제지표 발표가 이제 부재하다라는 점에서 기인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이번 달 발표 예정이었던 10월 비농업 고용 지표라든지 이 CPI 지표에 대한 발표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11월 고용 물가 지표도 그 다음 달 12월 11일 예정된 FOMC 이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현재 예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아무래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연준 위원들이 좀 의도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연준 내 2인자로 꼽히는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지지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확대된 상태입니다. 결국 현재는 이 연준 내에서 이견이 조금 계속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2월 FOMC 전까지는 이 같은 통화정책 불안수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번 주에도 어느 정도 변동성 장세를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1, 2주 동안 증시 분위기를 좀 급변시켰던 연준 인사 발언이나 AI 실적 이벤트 자체는 부재한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번 주 27일은 휴장, 28일은 조기 폐장한다라는 점도 인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셧다운 중 발표되지 못했던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나 PPI, 그리고 10월 PCE 같은 이제 경제, 그리고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증시가 또 한층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제 셧다운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도 대형주 중심으로 좀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는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약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소급별로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는 1.2%대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코스닥은 0.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 업종으로는 이제 러우 휴전 합의 기대감 속에 건설기계 업종이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 미국 선물시장은 0.6%대 상승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챙깁니다. 일타경제 이슈.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배미란님과 함께 들을게요. 박연 미인 뚝소리 나는 소장님 하트하트 11월 마지막 주에요. 꺅 하는 그 의성어를 써주셨어요. 꺅이라고. 올 한 해 소장님과 목돈연구소 만난 알찬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생유베리 감사하셨는데 11월 그쵸. 의미심장한. 우리 식구들 중에 11월 생일이 진짜 많아요. 제 옆에 있는 김윤아 기자 또 우리 네. 이은영 작가님 등등해서 저희가 곧 그냥 연합 생파해버리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12월에도 같이 가야죠. 미라님. 첫 번째 소식 전할게요.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경기부양을 아주 화끈하게 하네요.
네.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최대 규모로 합니다. 감세 효과 규모까지 합치면 21조 3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0조 원 넘는 규모인데요. 200조 원 지출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생 안정이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미래 산업 육성, 그리고 또 하나가 방위력 강화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이 민생 안정 분야입니다. 민생 안정 분야에만 절반이 투입이 되는데요. 가계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포함이 된 겁니다. 최근에 일본 쌀값 급등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네.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1인당 3,000엔 우리 돈으로 2만 8,000원의 쌀 바우처를 긴급 지원을 하고요. 또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는 아이 1인당 20만 원이 좀 안 되는 2만 엔을 현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뭐 소득 제한도 없이 다 주고요. 그리고 5천억 엔을 들여서 가구당 7천 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만 5천 원의 전기, 가스요금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AI나 반도체와 같은 분야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번 경제대책은 야당 동의를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권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 통과시키려면 이 야당 동의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 정부는 만약에 통과가 되면 향후 3년 동안 이 실제 GDP를 약 24조 엔,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 1.4%가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0.4%포인트 뭐 억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남 걱정할 땐가 싶기는 하지만 일본이 빚 많은 걸로 유명한 나라 아니에요. 네. 근데 대규모로 재정 지출을 한다, 빚 내서 돈 준다, 그럼 나중에 갚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미 일본 경제가 엄청난 부채 속에 있습니다. 지난해 국채 발행액을 보면 그 6조 7천억 엔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액이 전년도보다도 더 크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는 일본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뭐 이미 확산이 된 상태입니다. 5년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 기록했고요.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 대비 엔화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사실 해외 식품이나 에너지,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 경제 수입 물가가 굉장히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미국이 이걸 그대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슈퍼 엔저를 용인할지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한 네. 상황인데요. 높은 관세를 미국이 매겨야 하는데 슈퍼 엔저가 계속이 되면 이 관세 정책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용인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아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이 먼저 미리 보기를 보여준다면 우리 어떤 선택해야 할지 또 지침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나저나 요즘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특히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금산 분리는 우리나라가 금과옥조처럼 수십 년 동안 지켰던 일종의 원칙 같은 건데 네. 정부가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해서 금산 분리 좀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공정위원장이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런 입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금산 분리 완화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물꼬를 먼저 텄습니다. 오픈AI 샘 올트먼 CEO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범위 내에서 금산 분리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참모들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중한 환경 속에서 규제를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선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금산분리 완화 입장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이 금산분리 규제가 뭔지를 좀 설명드리면요. 네. 현행법에서는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보유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빅테크하고 금융사하고 대규모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거,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데요. 왜냐하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할 수도 있고 또 이 산업 분야에서 부실이 터졌을 때 금융권 부실로 전이가 될 수도 있어서 이걸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들은 그 자회사, 그러니까 증손회사를 만들 때 100% 자기 자본으로 설립을 해야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곳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미국의 자회사 형태로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외부 자금을 투자받을 수가 없고요. 온전히 자기 자본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런 규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AI 시대에는 뭐 수조원의 투자금이 오가는데 이렇게 뭐 외부 자금 없이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라고 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계에서는 한국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금 없이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라는 건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만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리기 하라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의 불만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게 샘 알트만이 한국 다녀간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투자를 확실하게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제안한 내용인데 SK하이닉스는 SK의 그 손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SK 밀어주자는 얘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에 대해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나오고 있었는데 주 위원장의 발언 뜯어보면 좀 달랐습니다. 주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고 그중에 일부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제안도 있다. 투자 활성화의 방법으로 완화가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긴 한 건데 뒤이어 나온 발언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는 의미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하다 안 되면 해야지 네. 이걸 선제적 조치로 할 일은 아니다.
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 논의라는 것 자체가 지금 재계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주 위원장은 불만스러운 것은 이런 논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바꾸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규제를 현재 일부의 상황이라든지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더 문제는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민원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는 좀 곤란하다라고 했는데 그 민원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 너무 좁혀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SK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짐작들이 있는데 SK 쪽 입장은 어때요?
네, 일단 최태원 회장들의 발언으로 그 입장을 가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달 중순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이 최태원 SK 회장이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간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산 분리를 콕 집어서 발언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취지가 금산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이 금산 분리 규제 완화라는 게 결국에는 해주면 SK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특혜 논란이 일었거든요. 이렇게 논란이 일자 최 회장이 지난주에 한국경제인협회 포럼에 참석을 해서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발언을 전해드리면 자꾸 기업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이 돼서 금산분리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 이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게 어떤 게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네, 맞습니다.
요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근데 금산분리가 제일 빠르고 네.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금산분리라는 게 여러분 뭐 굉장히 심각한 건 아니고 산업자본,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공장 돌리고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은행이나 금융사를 가지고 있으면 급할 때 거기서 돈 갖다 막 쓰면 곤란하지 않느냐. 은행도 부실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사금고 아니냐. 이래서 시작이 된 발언이거든요. 네, 해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달리 보는 쪽도 있고요. 앞으로 논의 상황 저희가 또 전하겠습니다. 그나저나 홈플러스 사태는 아 이게 참 안타깝게 마무리가 될 것만 같은데 MBK 파트너스의 금감원이 중징계를 통보했대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수위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 중징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보통 제재 수위가 나오면 뭐 기관 주의가 가장 많고요. 기관 경고만 나와도 중징계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한 6개월 이내에 직무정지가 나온 겁니다.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MBK는 신규 영업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을 해서 이 MBK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뭐 그때서야 금감원이 움직이지 않겠냐 하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중징계 사례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미칠 파장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기류가 달라졌고 결국에는 3개월 만에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던 시점에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것의 상환권 조건을 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을 한 걸로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원금 상환이나 보통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우선주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우선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있던 게 이제 대표적인 투자자가 국민연금이었는데 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국민연금이 이 상환 전환 우선주 형태로 6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MBK가 한국 리테일 투자라는 어떤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이건 분명히 악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재가 터지면 이거에 맞춰서 이 지원금 그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에 이 상환권이 한국 리테일 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홈플러스에 투자를 한 국민연금이나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이 침해됐다 이렇게 금감원이 본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돈을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MBK가 갑자기 이 변제 우선순위를 바꾸는 바람에 투자금을 떼일 우려가 커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재가 확정이 됐다. 국민연금도 여기 대표적인 투자자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이거 원금 회수하는데 좀 영향이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은 내부 관리 기준이 있어서요. 이렇게 제재가 확정이 되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큰 손인 국민연금이 출자를 철회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건데요. 뭐 일부 투자가 이미 집행이 된 상황이라서 이거를 뭐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지금 워낙 여론이 MBK가 홈플러스 인수한 뒤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뭐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 여론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다른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연쇄적인 투자 철회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MBK는 조건을 변경한 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소명이 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끝으로 요 통계 짧게 전할까요? 서울 무주택 30대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요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네,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가 52만 8천 가구 정도였는데요.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1만 8천 가구 증가를 했고요. 이게 관련 통계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가구와 주택 소유 가구를 비교해봤더니 무주택 가구가 2.9배 많아서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이 차이가 벌어졌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는 취업이나 결혼을 과거보다 늦게 하다 보니까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시기를 좀 늦추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내놓으면서 주택시장 진입 장벽이 그나마 더 높아졌다. 뭐 집값이 오르면서 더 높아졌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금 부자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치게 흘려줄 거예요. 주식부터 부동산도 재테크도 모두 알려주는 여긴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트렌드를 통해 돈의 이면까지 봅니다. 맨손경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날씨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살짝 얇게들 입고도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유, 요즘에 코로나 검사하다가 독감 예방주사까지 맞고 오는 그 보건소, 서울에도 성업 중이래요. 아프신 분들 많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주사 맞고 뭐 혈당 체크하고 가서 좀 혼 좀 나고 이런 대로만 생각했는데 요새 보건소가 완전 동네 핫플레이스예요?
네,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이 보건소마다 이름은 다르지 공통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이 체력 증진 센터나 체력 측정실 같은 곳을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인바디로 대표되는 이 체성분 측정기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 이거 그 헬스장에서 PT 끊어야 보여주는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종이값도 있고 하니까 이게 PT를 끊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 보건소 가면은 이제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장비는 이 체중뿐만이 아니라 골격근량 그리고 체지방량, 복부 지방률 등 이 자신의 체성분을 이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장을 이용해야지 이제 일반적으로 인바디를 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뭐 러닝이나 클라이밍 이렇게 혼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혼자서 홈트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찾아서 인바디로 이제 체성분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 있는 인바디가 대체로 더 상위 버전이래요.
아유, 그래요?
네, 헬스장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더 정확하고 좀 심도 높은 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5천 원 정도의 이 최소한 비용을 좀 들이면은 이 기초 체력 측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유연성과 순발력, 건강 상태 등을 측정을 해서 어떤 운동을 하면은 나에게 더 좋은지 이런 것도 추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뭐 가령 상체는 발달돼 있는데 하체가 지금 좀 덜 발달돼 있으니 좀 신체 균형을 고려해서 걷기나 하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유, 괜찮은데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난 잘 모르잖아요. 당신은 가분수형이군요. 위아래를 똑같이 키워보야. 괜찮은데요. 근데 장년층은 요즘에 사실은 혈당.
네.
사실 청년층은 혈당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지만 장년층은 혈당이 올라서 늘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도 관리하는 데에도 보건소가 도움을 주죠?
네, 이 보건소가 민간 종합병원처럼 진료하는 곳은 아니지만요. 이 기초생활 밀착형 질병과 만성질환을 관리하기에는 좋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만 하면은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 등을 역시 무료거나 아니면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천 원 수준의 비용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처음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것도 보건소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한 팀이 돼서 이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처방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수치가 높다고 하면은 근처 뇌과에 좀 가서 약을 처방받도록 권유를 하고요. 보건소에서도 약 처방해주면 좋긴 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 이 보건소가 이제 병원을 대체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미리 챙기는 예방관리 전문 기관이라서 이렇게 일반 질환에 대한 약 처방은 제한적이라고 하고요. 이 결핵 등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면은 치료 처방은 이 병의원 중심으로 맡기도록 역할을 분리해 둔 거니까 이렇게 보건소를 이용하면은 예방, 관리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만약 혈당이 높지 않지만 혈당이 높지만 아직 약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러면 이렇게 좀 식습관을 좀 권유해 주고 운동을 이렇게 하면 더 내려갑니다. 좀 이렇게 조언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유, 좋네요. 이런 얘기 누가 해드려? 우리 보건소에서 해드리지 이런 거 많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예전에 시골에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보건소에서 그렇게 잔소리를 해댄다 이렇게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사탕을 먹지를 말으라고 날 보고 뭐 그 얘기하셨던 아 생각나는데 우리 서지현님은 화면 보고 계시는구나. 세 분 옷 똥색과 블랙 세뚜세뚜 하셨고 백진성님은 스타일이 이광수 플러스 박연미 나누기 2는 조한솔. 맞네요. 저희 수치적으로 하나씩 섞어가지고 아 저희가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는 삼남매예요. 근데 조 기자님 건강하면 운동도 있는데 담배 태우시는 분들 아 요거 진짜 지나다니시는 분들 끊었으면 싶은데 이게 말같이 잘 안 되잖아요. 금연도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보건소는 금연도 무료로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곧 있으면 또 연초인데 신년 다짐인 분들은 좀 들러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금연 클리닉에 가면 뭐 1대1로 개별적으로 금연 상담을 진행을 해주고요. 여기서는 왜 담배를 피우게 됐는지, 뭐 언제 피우게 됐는지 이런 원인도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네. 이런 거부터
원인도 이제 네. 함께 분석을 해주고 이제 몸 상태도 측정해보기 위해서 뭐 니코틴의 의존도 평가라든지 뭐 일산화탄소 측정 등을 또 시켜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니코틴 패치나 껌 캔디 등 이런 보조제를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6개월간 또 관리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들은 김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 끊으시면 좋겠다. 근데 조 기자님 보건소에서 그 산전검사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기 낳을 거 준비하는 분들 또 아기 가지신 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미 임신부들 사이에서는 이 각 보건소의 산전검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맘카페 등에서는 아 임신하자마자 이 바로 보건소 프로그램부터 예약해야 한다 이 정도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뭐 임신 초기에서 12주 사이에서 진행해서 할 수 있는 뭐 모성 검사라든가 임신 중기에 하는 뭐 기형아 선별 검사 이런 각종 검사들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산부인과에서 진행하면 이런 검사들 그래도 몇만 원 정도는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런 것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있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 보건소에 치과가 있는데 이 치과를 방문해서 뭐 유치나 발치를 또 진행할 수 있고
아 그래요?
네, 스케일링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 이도 뽑아줘요 아이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치과가 있는지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구강검진이나 불소도포 같은 이런 그런 치료들도 보건소에서 무료거나 뭐 금액도 뭐 5천 원 정도만 내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발치까지 되는지 몰랐는데 사실 건강 상담을 진지하게 하고 싶어도 이게 회사에서 연말에 모두가 하는 그거 하고선 되게 큰 문제 있을 때나 연락이 오지
맞아요.
딱히 대면에서 얘기하자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 몸 관리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다 이럴 때도 이용해 보셔도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령 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분이 좀 식단 관리를 위해서 이 보건소를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정확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당뇨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복용 중인 양이 어떤 건지 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제대로 읽어 아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 개인 건강정보 열람 어플리케이션 나의 건강기록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것과 보건소 업무망이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이 스마트폰 환자가 스마트폰에 이 나의 건강기록 앱을 설치를 하고 이 공유하고 싶은 건강정보 날짜를 선택을 하면은 이 보건소로 이 정보가 전송이 된다고 해요.
편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의료진이 이제 환자의 정확한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이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재진료 재검사, 재처방이 줄어들어서 시간과 비용이 모두 절약이 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중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은 과거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했을 때 그 느낌이 특히 소비재의 경우에는 아 이거 최상위 고급품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바뀌었대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명품 시장에서도 약진하면서 예전에 잠깐 잊었던 그 브랜드들이 역주행하는 사례가 많은가 봐요.
네, 이를 보여주는 좀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으로 한 명으로 꼽히는 이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이헤네시 회장이 지난 9월에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네. 원래 중국이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최대 매출처니까 매년 뭐 매년까지는 아니어도 자주 방문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때 방문했을 때 중국 토종 브랜드 매장을 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르노 회장이 중국에서도 자신이 보유한 뭐 매장들 명품 매장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중국 브랜드 매장을 방문했고 그 가령 이제 중국의 프리미엄 가죽 브랜드 송몽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매장을 찾아서 핸드백을 사기도 했고요. 또 뭐 까르띠에나 방클리프 아펠 같은 이런 명품 브랜드 매장 근처에 입점한 중국 토종 주얼리 브랜드가 있는데 이 이름이 라오프 골드라는 곳인데요. 이 매장을 한 둘러보면서 되게 정교하다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예,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방문을 두고 좀 매우 상징적인 네. 의미가 담겼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 로컬 브랜드의 성장세가 좀 매섭고 또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제 방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LVMH 회장 그러니까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 안에 여기서 파는 거 다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굳이 간 거잖아요. 현지 브랜드인 라오프골드 송몽 정확히 뭘 파는 어떤 브랜드예요?
네, 라오프골드는 최근 중국에서 귀금속계의 에르메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고급 주얼리 브랜드인데요. 제품들을 보면 뭐 용이나 봉황 같은 이 중국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한 금 액세서리나 순금 다이아몬드 액세서리 그리고 뭐 금 공예품 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장인의 손에서 이제 한땀한땀 만들어지는데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한 600시간 이상을 들인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을 정도로
이거 아마 중화권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매장이 이건지 모르고 지나가다 봤는데 야 용이 승천하는 금장식 이런 거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게 거의 라오프골드였을 거다 생각해도 아마 무방할 것 같은데 이게 비싸지 않아요, 되게?
네, 가격도 굉장히 비싼데 우리 국제 금값보다 훨씬 비싸고 그 명품 브랜드처럼 가격 인상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가령 순금 팔찌 한 개가 한 1,800만 원 정도가 되기도 하고요.
네.
가장 저렴한 반지도 약 100만 원대, 주로 뭐 2,300만 원대 하는 이제 고가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귀금속계의 에르메스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송몽트 같은 경우에는 라오프골드와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에서 이제 부상하고 있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인데요. 뭐 특히 핸드백이나 가죽 제품으로 유명을 하고요. 단지 이 서양 브랜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고유의 스타일을 조금 세련되게 재해석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아르노 회장이 여기에 가서 쇼핑을 했다. 이거 참 재미있는 광경인데 이 기자님 이런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근데 청년층에게 인기가 많대요. 되게 비싸서 못 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 라오프골드의 30세 미만 고객 비중이 2021년에는 12%였는데 지난해 31%로 늘어났습니다. 이 라오프골드가 이 중국의 SNS 샤오홍수 등을 통해서 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친 결과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최근 1년 동안 이 티몰이라는 플랫폼에서 이 라오프골드의 매출이 9,100억 원 정도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방클리프 아펠이라고 유명한 브랜드 있죠. 여기가 같은 플랫폼에서 83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냈으니까 엄청나게 앞선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명 명품 주얼리보다 이 자국 브랜드 들을 젊은 층들이 선호하고 있다. 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네.
이 송몽 같은 경우에도 이 온라인 가방 판매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 구찌나 마이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배에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선호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의류나 가방을 넘어서 이 화장품, 향수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 중국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설립한 화장품 기업이 마오거팽이라는 그런 네.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토종 고급 브랜드 이미지로 젊은 층의 구매 욕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오거팽이 이제 매출이 이제 한 1,8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 이게 바비브라운 브랜드 매출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바비브라운이 그거죠? 미국의 색조 브랜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 젊은 층들이 이제 토종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런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안에서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뀐 것 같은 게 예전에는 해외에 나가면은 그 나라 가서 명품샵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해서 가져오기도 했다. 왜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소비하는 문화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네. 중국 내에서 이제 품질이라든가 나를 위한 소비 같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젊은 층이 소비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좀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젊은 층들은 중국 고유의 문화나 전통 그리고 기술을 재해석한 자국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라오프골드를 포함해서 그 라부부 인형 돌풍을 일으킨 팟마트도 있고 앞서 설명한 뭐 마오고핑 등 이 소비재 기업들은 이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좀 큰 인기를 끌면서 내수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고요. 또 그리고 주가도 라오프골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뭐 최근엔 좀 떨어졌지만 네. 연초로 비하면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좀 감정 소비를 중시하는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건데요. 이 감정적 만족이나 경험에 집중하는 이런 소비 트렌드를 말하는데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좀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 바비 브라운 말씀드렸더니 우리말로 누룽지군요. 박미경 님. 아, 이거 진짜 추억의 개그 아니에요?
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니, 그나저나 요즘에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오랜만에 가보면 희한해요. 치킨집에서 피자 팔고요. 피자집에서 마카롱 팔고 아, 이게 뭐야? 원래 이렇게 했었나? 헷갈릴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빅 블러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빅블러가 뭐예요?
네, 이 빅블러가 이 크다라는 빅 그리고 흐릿해지다는 블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의 산업, 업종, 기술, 상품 간의 경계가 좀 모호하게 사라지고 있다. 좀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외식업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깊숙이 침투를 해서 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다. 좀 이런 분석입니다.
실제로 브랜드 간의 메뉴 구분이 좀 사라지고 그래요?
네, 치킨 프랜차이즈인 이 BHC가 이달 서울 강남구 한 매장에서 치킨버거 판매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이제 닭고기 메뉴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햄버거 패티로 가공을 해서 우리가 점심 장사를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교촌도 최근에 햄버거 판매에 나섰는데요. 이 닭고기 부분육을 사용을 하는데 이 남는 닭가슴살, 가슴살 부위를 활용해서 이제 햄버거를 이제 선보인 겁니다. 또 버거와 치킨에 주력했던 맘스터치는 지난해부터 맘스피자라는 이제 피자를 좀 많이 밀고 있는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한국 파파존스도 자체 치킨 브랜드인 마마치킨을 론칭을 해서 이 복합 매장 운영에 나섰고 최근 뭐 고려대점을 오픈하면서 좀 매장을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카페에서 뭐 쿠키 같은 거 구워서 팔고 그런 건 자주 봤는데 그 커피 있잖아요. 어디야 커피에서.
네.
어디야? 여기에서 이제는 뭐 다른 것도 같이 팔고 그래요, 이제?
네, 그 브랜드가 강남에는 조금 이제 실험적인 것들을 하는데 이 최근에 재단장을 하면서 매장에서 직접 만든 피자, 햄버거를 같이 파는 이런 델리존을 만들었습니다.
카페에서 햄버거까지?
네, 맞습니다.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준다는 건데요. 또 패밀리 레스토랑인 이제 애슐리 킨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3시와 5시는 좀 약간 비어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디저트와 음료를 10,000원 내놓고 10,000원 내고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디저트 타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00원 내놓고 2시간 계셨구나. 네, 티가 나는데요.
제가 좀 그런 걸 즐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좀 자중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데 해외에서 이 도미노 피자가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에 1,400개 매장이 있는데 여기서 200개에서 치킨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또 요즘에 웰빙 관심이 있으니까 단백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자보다도 피자는 워낙 포화 상태니까 치킨을 팔아서 좀 단백질을 드세요. 좀 이런 식으로 좀 소구해 보자 이런 전략이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튀김 옷까지 먹어도 되는 거죠?
튀김 옷 조금씩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씩 먹어도 되죠. 근데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가 보다 싶기는 한데 이게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네, 일단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가 맞고요. 전국적으로 4만여 개의 치킨집이 있고 또 2만 개 이상의 커피 전문점이 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업종 안에서만 확장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주로 배달 플랫폼을 중심으로 많이 배달을 시키잖아요. 이 배달 플랫폼 중심으로 바뀐 것도 이렇게 빅블러 현상을 부추기는데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가 배달 앱을 켜면은 브랜드를 검색하기보다 치킨 피자 이렇게 음식을 메뉴를 맞아요. 검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버거로 이제 검색이 될 때 노출이 되려면 버거 메뉴가 있어야 되고
아~
치킨 카테고리에서 존재감을 확 벌리면 치킨 메뉴도 있어야 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 카테고리에 이제 내 브랜드가 노출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제 치킨이나 피자 이런 거 메뉴를 늘려야 한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층 자체도 치킨집에서는 뭐 치킨만 먹고 네. 뭐 피자집에서 피자만 먹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배달앱에서도 어떤 메뉴를 고를지 생각할 때 뭐 브랜드보다는 뭐 후기 평점이나 메뉴의 다양성 이런 거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본사 입장에서는 같은 설비로 다양한 메뉴를 만들 수 있으면 좀 효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같은 닭고기로 뭐 치킨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이러면 또 이제 설비 투자 비용도 줄지만 이 재료 단가를 낮추는 뭐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이제 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메뉴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 그 별스타그램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온갖 해시태그 다 갖다 붙여 놓잖아요.
맞아요.
36개월 아기, 아기 일상 뭐 등등 하면은 그 육아 관련해서 모든 콘텐츠에 다 노출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 이게 그런 거군요. 제가 최근에 그 얘기 들었는데 유명한 떡볶이 프랜차이즈에 그 떡볶이 말고 닭볶음탕을 그렇게 시켜 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낮에 예약을 안 하면 저녁에 못 먹는다고 아이 무슨 떡볶이집에서 닭을 근데 그게 그렇게 인기랍니다. 그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군요. 매운맛끼리 뭉치고 또 맛있는 것끼리 뭉치고요. 앞으로 또 빅블러 어떤 유행을 가져올지 저희가 또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에게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목이님 합격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면접 보고 연락 기다려요 하셨는데 저희가 진짜 두 손 모아서 기원해드릴게요. 저희 덕분이라고요? 에이 눈물이 고맙습니다. 성기용님 밥 먹고 또 합시다 하셨는데 안 돼요. 저희 퇴근하고 내일 다시 오전 11시에 올게요. 정민님은 한 군데서 같이 시켜서 좋아요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